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 가운데서 성리를 허락하시고 저희들을 성전에 불러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고 또한 우리에게는 말씀을 통해서 한없는 은혜와 축복이 차고 넘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먼저 말씀을 증거하기 전에 송 목사님을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께서는 아마 몸은 병원에 계시지만 마음은 아마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하루속히 회복하셔서 다음 주에는 이 자리에서 말씀을 힘있게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제가 송 목사님 이렇게 병원에 계신다는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고 제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제가 2005년도에 학교에 부임해서 저는 이제 목사님과 함께 같이 나이도 같고 또 목회도 저는 이제 순천에서 목회하다가 저는 호신대로 가고 송 목사님께서는 우리 수정교회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이 수정교회 계시는 횟수가 저하고 같습니다. 제가 학교에 지금 20년째 근무하고 있는데요. 송 목사님도 우리 수정교회 20년 조금 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예, 송 목사님 지난 20년 동안 우리 수정교회를 환대가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섬기시기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따뜻하게 맞이해 주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거 다 제공해 주시고 그래서 열심히 환대를 실천하시다가 아마 병원에 계시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도 교회는 환대의 공감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생각하면서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같이 은혜 받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환대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 영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미덕 중에 미덕입니다. 환대라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낯선 일을 따뜻하게 맞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당신을 위한 공간이 있으니 그 공간에 오셔서 편하게 쉬십시오. 바로 이것이 환대입니다. 신구약 성경의 여러 이야기들은 나그네를 환대하는 것이 우리들의 중요한 신앙적 책무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을 가장 반갑게, 가장 따뜻하게 맞이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즉 환대가 이루어져야 할 공간이 어디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따뜻하게 맞이하는 분은 누구입니까? 오늘 이 아침에 이 문제를 같이 다루고자 합니다. 여러분 아마 이 환대는 인간관계가 이루어지는 곳이면 그 어느 곳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직장이든 간에 그 어느 곳이든 환대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관계가 이루어지는 곳, 인간이 사는 곳에는 환대가 꼭 필요한 공간이고 오늘 우리는 그 공간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대는 그 어느 공간보다도 우리 가정에서 가장 먼저 실천이 되어야 하고 그 무엇보다도 이 교회가 환대가 필요한 공간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특히 교회라는 이 공간에는 참여하는 다양한 교우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게 뭘까요? 바로 환대입니다. 따뜻하게 맞이해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제공해주고 또 일주일 동안 나가서 말씀 가운데서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환대는 성서에 또 기독교 역사에 가장 의미 있게 시행되어 왔던 유산이고 전통이며 세대와 세대 간에 이어서 내려오는 인류 원형인 집단 무의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성서와 가장 기독교의 우리 오랜 역사의 유산이었던 환대의 전통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직장 안에서 얼마나 적용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여러분들이 실천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환대는 교회보다도 이른바 환대 산업인 관광사업이나 숙박업에서 가장 활발하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런 환대 산업을 배우기 위해서 전문대학에서는 관광학과를 통해서 학생들에게 가르치기도 하고 또 학생들은 배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환대가 이익을 추구하는 사업으로 행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행해 보셨잖아요. 자동차가 호텔에 도착하는 순간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여러분 맞이해 주고 어떻게 여러분들을 대우해 주시던가요? 몇 해 전에 제가 우리 상담대학원생들과 뉴욕에서 카나다의 나이아가라 폭포까지 여행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여행하던 중에 그 버지니아의 그곳에서 숙박을 한 적이 있었는데 늦은 저녁 식사를 하고 늦은 시간에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호텔에 도착하자마자 호텔 직원이 늦은 밤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도착하는 순간 재빨리 차에 다가와서 짐을 들어주고 호텔 방까지 안내해 주면서 여행자에게 필요한 온갖 것들을 다 제공해 주면서 자유롭게 편하게 지내다가 혹시 필요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공급해 주겠다고 합니다. 저희들은 이런 따뜻한 환대 속에서 편히 쉴 수 있었고 소진되었던 에너지를 공급받게 되었고 떠날 때가 됐을 때는 자동차 문까지 열어주면서 떠나보내주는 그런 따뜻한 환대를 받았던 기억이 생각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독교 영성의 중요한 미덕 중에 하나인 따뜻하게 맞이해주는 이 환대는 분명 우리 환대 산업의 환대와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서에서 말하는 우리 기독교의 전통으로서 불러지는 환질의 본질이 환대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환대에 대한 이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았더니 낯선 사람을 반갑게 따뜻하게 맞아들여서 정성껏 후하게 대접하는 행위를 환대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신약에 있어서 황금줄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니까 환대를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뭐라 하라고요? 환대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성신학자인 메조리 톰슨은 환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환대란 낯선 일을 우리 공간 안에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들을 돕기 위한 공간을 만들어주고 그 공간 안에서 낯선 이가 자기의 방식대로 자유롭게 지내면서 우정을 느끼도록 돕는 것을 환대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그렇게 왜 교회가 환대의 공간이 되어야 하고 나그네를 환대하라고 명령하였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너희가 누구였는지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 정체성의 뿌리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크리스찬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원래 낯선 나그네들입니다. 크리스찬이란 시민권을 이 땅에 두지 않는 존재들입니다. 나그네로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몇 년을 살다가 하나님 부르실 때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나그네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참된 시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땅에 두지 않고 하늘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나그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너의 정체성이 나그네인데 너희가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모두가 나그네인데 그 나그네를 환대하라는 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 환대는 어디서 누구에게 시작되어야만 할까요? 일반적으로 환대란 타인에게 대해서만 행해지는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타인에게 대해서는 환대하려고 하지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환대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도 행해져야 될 걸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환대는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환대를 직접 실천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첫 번째 장소는 가정인데 가정에서 무엇보다도 부부가 먼저 환대가 필요합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따뜻한 마음으로 서로 맞이하고 또 수용하면서 자유롭고 애정 있는 공간 속에서 서로 부부가 배우자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풍성하게 살다가 언젠가 나그네에서의 삶을 마치고 떠나야 될 때가 되면 기쁜 마음으로 환송하면서 보내드리는 환대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무엇보다도 우리는 부모와 자식 간에도 환대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녀는 부모가 소유하여 지배하는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맡아서 키운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돌봐야 할 선물이란 점들이 기독교의 가르침의 중심적인 부분이라는 겁니다. 자녀는 우리의 가정으로 들어와서 조심스러운 관심을 요구하고 그들이 얼마 동안 머물다가 때가 되면 자기 나름의 길을 떠나서 가는 낯선 손님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자녀는 우리가 알아야 낯선 손님이란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그들이 살고 있는 사회 안에서 약속을 안고 태어납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숨겨진 보물로서 환대가 있는 이런 가정에서 교육을 통해서만이 열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것은 뭡니까? 가정, 환대가 있는 가정인데 이 가정은 자녀들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인 분위기가 있으면서도 안전한 경계선이 정해져 있어서 자녀들이 그 경계선 아래서 성장하고 유익한 것과 해로운 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 이런 환대의 공간, 그 장소여야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따라서 우리가 따뜻한 환대가 있는 가정은 실로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자녀가 자신들의 재능을 서로에게 드러낼 수 있고 인류라는 이 한 가족의 성원으로서 서로를 대하고 함께 할 수 있으며 자기도 남도 살리는 그들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장소가 바로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어려운 임무는 뭡니까? 바로 그것은 아이에게 신체적, 지적인, 영적인 제발로 설 수 있도록 제 나름의 방향을 향해서 갈 수 있도록 자유를 행사하기까지 잘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우리가 가정입니다. 부모의 임무입니다. 그런데 부모들이 잘 빠지는 시험 중에 하나가 뭡니까? 자녀들이 부모에게 빚을 많이 졌다는 점을 직감적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암시하면서 자녀에게 매달리고 자녀를 통해서 자신이 이루지 못한 바람을 이루려 보려고 하거나 자녀에게 기대하고 집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분은 그런 얘기합니다. 자녀를 기대하는 것은 이미 내가 자녀에게 상처를 받겠다는 말과 똑같다는 말입니다. 자녀는 우리가 기대할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을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질 대상입니다. 더군다나 오랜 세월 동안 거쳐서 많은 사랑을 쏟았고 정성들여서 키워놓은 자녀들을 떠나보내기가 어렵습니다. 정서적인 탯줄을 끊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자녀들은 그 나름의 행로가 있는 낯선 손님에 불과하고 우리가 그 행로를 알 수도 없고 지시할 수도 없다는 점을 되새기면서 부모된 우리는 평안한 마음과 축복하는 심정으로 그를 떠나보내기가 쉬울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주인이라면 존중하는 마음으로 손님을 대하고 그 손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베풀 것뿐만 아니라 떠나야 할 시간이 되면 가게끔 놓아줄 수 있어야만 합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형제와 자매 간에 서로 따뜻한 환대가 있어주는 가정, 행복한 가정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환대가 가득한 사회와 이 가정에서는 아동의 학대라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러한 환대는 교회 안내자와 목회자들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이 새 교우나 또 서로에게 환대를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 교회는 꼭 당신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환대가 넘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환대가 가득한 순천 수정교회 성도들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성경 안에서는 이런 환대의 삶을 실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환대는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주제 중에 하나인데요. 성경에서 환대의 전통을 여러 곳에서 주의 깊게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구약에서 보면 구약의 미가 선지자는 구약의 황금률이라고 하는 미가서 6장 8절에서 환대의 방식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아, 주께서 선한 것, 즉 환대가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아니냐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의 뜻은 주님께서 인간에게 선한 것, 즉 환대가 무엇임을 보여주셨는데요. 먼저 그것은 위로는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이 땅에서는 인자를 사랑하는 것, 즉 환대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약의 황금률인 환대를 실천했던 사람이 구약 성경에 보면 여러 곳에서 볼 수 있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창세기 18장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세 명의 손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세 사람의 손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아브라함은 마므레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쉬고 있다가 멀리서 세 명의 낯선 나그네가 자기 집 앞을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러자 그는 자신의 나이와 체면을 잊은 채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그들에게 곧장 달려가서 매우 공손하고 정중한 태도로 낯선 손님들 앞에서 엎드려 한 가지를 청합니다. 뭐라고요? 제가 살고 있는 이곳을 당신이 지나가시니 부디 오셔서 손과 발을 씻고 잠시 더위를 식힌 후에 식사를 한 후에 편히 쉬었다가 가시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그 낯선 나그네를 손님으로 맞이하면서 자신의 마므레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그늘 아래 모십니다. 그래야 아브라함은 하인들을 시켜서 100인분의 빵을 빚을 수 있는 고운 밀가루 세 스알을 내어다가 맛있는 빵, 크고 넓적한 금금 빵을 굽게 했습니다. 이어서 아브라함은 맛있는 송아지의 연한 고기를 대접하기 위해서 그가 기르고 있는 제일 좋은 송아지 한 마리를 잡기도 했습니다. 이제 각 구운 군침 도는 빵과 송아지 요리를 함께 버터와 우유로 그들을 위해서 환대 밥상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정성껏 대접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주인으로서 손님이 잡수 있는 동안 그들이 소홀한 대접을 받는 일이 없도록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갑자기 나타난 낯선 나그네를 귀한 손님으로 모셔 환대 밥상을 대접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진정한 환대의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첫 번째로 멀리 지나가고 있는 낯선 사람들을 환대 대접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를 바라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낯선 이를 만나기 위해서 달려가는 그의 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존경을 표하는 행동, 초대하는 행동을 하고 나서 그들에게 새 힘을 얻도록 자신의 공간을 제공하면서 쉬게 하는 행동을 보여줬습니다. 정성껏 그들에게 음식을 대접하는 섬기는 행동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아브라함은 낯선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으로 믿고 하나님께 대접하는 마음으로 낯선 그들을 정성, 지극정성으로 극진히 그를 환대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보여주는 진정한 환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영접한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종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이 무엇하다가요? 환대하는 가운데서. 처음에는 아브라함이 주인의 역할을 했지만 나중에는 이들로부터 축복을 받게 되죠. 어떤 축복을 받게 된 나이가 들어서 임신이 불가능한 사라에게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면서 아브라함에게 생명을 이어가는 축복을 얻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의 환대 사건을 특별히 언급하면서 히브리서 13장 2절에서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는 일이 있었느니라. 여러분, 이처럼 아브라함이 보여준 환대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 영성의 가장 중요한 덕 중에 미덕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환대를 오늘 여러분 가정에서 우리가 섬기는 교회 안에서 여러분 다니는 직장에서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신약성경에 나타난 환대를 보게 되면 신약성경의 핵심 주제는 환대라고 하는데요. 신약에서 마태 사도는 황금률인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 말씀합니다. 반대 방식에 관해서 말씀하는데,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5장 35절에서도 양과 염소에 관한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환대에 관한 말씀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내가 주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고 나그네 되었을 때 뭐 했다고요? 영접했더니라. 환대했다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서 3장 2절과 디도서 1장 8절에서 교회의 감독이, 즉 교회의 권사님인가, 우리 권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안수집사님,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가져야 할 자격에 관한 요소들 가운데서 두 군데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게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나그네를 대접하며. 환대에 관한 말씀입니다. 적어도 교회의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다시 말하면 우리 교회 안에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우리 안수님들 얼마 전에 임직을 받으셨다고 하는데 이분들이 할 일이 뭡니까? 바로 나그네를 대접하라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신약성서는 낯선 일을 따뜻하게 맞아줌에 환대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대를 실천한 사람들이 신약 여러 곳에서 볼 수 있는데요. 우리는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에서는 아버지와 큰아들과 작은아들 세 사람이 나오면서 유산을 미리 챙겨 집을 나가 외국에서 허랑방탕하게 보낸 작은아들이 여자와 게임과 노름에 빠져서 전 재산을 탕진하게 되면서 이야기가 시작하고 있습니다. 작은아들은 아버지에게 구속받는 것이 싫어서 집을 뛰쳐나옵니다. 흥청망청하게 모든 돈을 탕진하자 결국 친구들도 모두 떠나고 맙니다. 굶어 죽을 지경에 빠집니다. 작은 아들은 들에서 돼지를 치면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는데도 주는 이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집에 뛰쳐나오고 나서 모든 것을 다 잃었지만 여전히 그가 잃지 않는 것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여전히 그는 한 가족의 한 식구이고 아버지 하나밖에 없는 작은 아들이라는 사실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탕자는 그 점을 깨닫고 그는 비로소 집으로 돌아가고자 하면서 스스로 돌이켜 아버지에게 할 말을 생각합니다. 뭐라고요?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라고 말하려고 합니다. 탕자는 이 생각 속에는 나는 여전히 부모님의 하나밖에 없는 작은 아들이고 집안의 한 구성원이며 여전히 집이 있고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곳에 있다는 생각과 함께 그 이면에는 또한 혼란과 죄의식과 부끄러움과 집안의 수치라는 큰 돌덩어리가 그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을 겁니다. 집을 떠나 모든 것을 다 잃고 친구마저 잃고 밑바닥 보이자 본인이 아버지에게 했던 말들, 행동들이 잘못된 것이며 어리석은 행동이었다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 다음부터입니다. 탕자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이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에 대한 안도감도 들겠지만 그 탕자 아버지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 순간 화를 이기지 못하고 경솔했던 못난 이 아들을 나무라며 처벌하거나 외면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지만 이 아버지는 탕자를 두 팔로 벌러 환영했습니다. 거리가 먼데도 맨발로 뛰어나가 아들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며 무엇보다도 측은하게 여겼습니다. 또한 제일 좋은 옷을 입혀주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신을 신기는 등 옛날 아들의 신분으로 다시 세워주어 자유롭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엄청난 축제를 열어 따뜻한 환대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환대는 못마땅히 하는 큰 아들에게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 얻었기를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보면 아버지는 겉으로만 환대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 중심으로 진실된 이 환대를 베풀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이 얼마나 고생했을까라는 그 마음 아픔과 측은함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집으로 돌아온 아들에게 고마움도 느꼈을 겁니다. 이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는 이유가 있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 아들이어서 사랑한 것입니다. 결국 당장 이 아버지는 조건적인 환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 없이 그대로 환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우리는 탕자이고 하나님은 아버지이시란 사실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풍파에 휩쓸려서 이리저리 떠돌며 세상에 빠져서 하나님 때로는 하나님을 잊고 외면하면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탕자의 아버지처럼 계속해서 기다리시며 언제나 우리를 환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유 없이 사랑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공로가 없어도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면서 우리를 환대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사랑하는 이유가 있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이어서 자녀여서 우리가 사랑한다는 겁니다. 이는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곳이 내가 거할 곳이 많도다 나와 함께 거하자고 하면서 환대하고 끊어 안아주신 겁니다. 자녀들이 돌아온 뒤에 뒤와 마찬가지로 떠나 있는 동안에 하나님과 똑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애정을 쏟으시면서 소중하게 여기시고 애타게 기다리신다는 얘기. 이처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환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제 말씀의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한 시의 시를 소개하면서 말씀의 결론을 여러분 내리고자 합니다. 교회는 병원입니다라는 설교를 하면서 제가 잠깐 소개했던 것인데 다시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정현종 씨가 쓴 방문객이라는 시입니다.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여러분, 가정에 우리 자녀들이 태어난다는 것은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라는 얘기. 신입교인, 새 교인들이 우리 수정교회 온다는 것은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라는 겁니다. 왜요?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그의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 그 갈피를 아마 바람은 더듬어 볼 수 있을 마음, 내 마음이 그런 바람을 흉내낸다면 필경 환대일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게 온다는 것은 실은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과거의 상처받은 과거를 가지고 오고 그 과거의 상처 때문에 현재를 고통스럽게 살고 그래서 현재 고통스럽게 살고 있는 현재 때문에 미래를 절망 가운데서 살고 있는 그 사람이 오기 때문입니다. 부서지기 쉬운 부서지기도 했을 그 마음을 가지고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그것은 바람의 더듬이가 되어서 그의 과거의 상처와 과거의 상처로 인해서 현재 고통과 현재 고통으로 해서 미래의 절망 속에서 사는 그를 나의 공간 안에 받아들여서 반갑고 따뜻하게 맞아들여서 공간 안에서 자유롭고 애정을 느끼는 가운데서 그의 육체적인 필요와 정서적인 영적인 필요를 채워줄 때 그는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나는 배품을 누릴 수 있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진정한 환대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수정교회 성도 여러분, 이러한 환대는 어느 공간에서보다도 여러분 가정에서 가장 먼저 시작되어야 하고 그리고 우리 수정교회가 환대가 꼭 필요한 공간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아마 성목사님이 환대가 필요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부단히도 부철주야 예를 쓰시지 않았겠습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예수님께서 받았던 환대를 그대로 실천하는 공간입니다. 낯선 사람들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환대의 사랑과 그 섬김을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 수정교회 성도들이 환대를 실천할 수 있는 개방적인 공간으로 만들어가는 것을 필요로 할 것입니다. 이러한 환대가 있는 사회는 건강한 사회입니다. 환대가 있는 교회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환대가 있는 이런 가정은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입니다. 우리 모두 이처럼 목회자와 교인들 간에, 교인과 교인들 간에 따뜻한 환대가 있는 아름다운 수정교회 공동체, 한 가족의 성원으로서 서로를 대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환대의 공간을 만들어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